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침체된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는지, 그러므로 이 세상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올라가 있는 그런 시대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 삶의 침체기를 살아가는데 오늘 읽은 이 사무엘 3장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이 침체기를 살아가는 시기와 여러 가지로 맞닿아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것과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는 것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전략과 정책이 선포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참 세상이 어렵고 우리 삶이 참 팍팍한데 우리를 이끌고 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속 시원한 정책, 정말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갈 그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고 잘 들리지 않고 이상도 없고 그 일을 이끌어가야 하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했다는 거죠. 지도자가 이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위기의 때라면 지도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했을 것 같아요. 지도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가 찾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그가 여호와의 전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침체의 시기에 그는 자기 처소에 머물러 누워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시간이 마침 밤중 같은데 굉장히 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회화적인데 그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게 제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제사장인 엘리는 눈이 침침해서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라는 이 언급은 여호와의 등불이 깜빡하는 위기에 있으나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풍전 등화와 같은 상황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사무엘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절에 사무엘이 그때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이상은 잘 보이지 않고 그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의 비전이 어두워져 있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머물러 있다. 이게 엘리 앞에서예요. 근데 그가 그 엘리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요. 근데 그 여호와를 섬긴 그 사무엘이 어떤 존재였냐면 아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어렵고 엄중한 그 과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사무엘은 아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아이 사무엘이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 아마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레위기 2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있는 등불을 끄지 않도록 누군가 지키는 사명을 하도록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밤에 그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엘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풍전 등화처럼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볼 때는 그가 비록 아이와 같이 작은 등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고 침체라고 말하지만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경륜해 가시는 그 섭리의 등불은 우리가 비록 아이 사무엘과 같이 작을지라도 세상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별거 아닐지라도 능력이 없는 존재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의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 밤에 그 영적 침체의 깊은 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아이 사무엘이 우리가 그 뒤로 읽게 되겠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유약하지만 그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경륜을 지켜내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난 아니에요. 난 못해요. 난 뭐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뒤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 알게 됩니다. 4절부터 우리 한번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나중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 같아요. 사무엘아,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아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나와요.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합니다.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길래 시키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때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하는 이 달려간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혹은 경주하는 사람이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힘을 향해서 다름질치는 모습을 달려가서예요. 깊은 밤에 자다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무엘아,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즉시로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총알같이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길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했는데 나 안 불렀는데 너 같이 자거라. 그래서 같이 자서 눕습니다.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사무엘이 엘리가 자기를 부른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앞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만홀이 여길 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동일한 상황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는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따라 읽으면서 앞으로 그 다음번에 읽을 때 이제 세 번이나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화죠. 일화. 일어났던 그가 겪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부르신다 하는 그런 법칙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무엘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실 수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첫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어요? 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각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임해서 타고 있는데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임해서 타고 있는데 가시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일은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시죠. 그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누가 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척 봐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접근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사무엘을 참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섬세하시구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선은 첫째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는 일상의 소리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는 일상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부르셨는데 그는 늘 자기를 그렇게 찾던 엘리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사무엘의 글쎄요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가 들어도 엘리의 음성과는 전혀 구별이 되게 그를 부르셨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들었던 우리 삶의 익숙한 일상의 상황과 일상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을 늘 희한한 어떤 특별한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 물론 그렇게 기대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늘 내가 늘 그냥 습관에 따라 갔던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가운데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가운데 내가 자녀들하고 그 만나는 가운데 우연히 그냥 스치듯 지나가면서 들려주었던 누군가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우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참 사랑하시고 사무엘을 참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무엘은 반복해서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은 그 사무엘의 행동 사무엘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다른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너희들 아들들아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옳지 않다 내 아들들아 라고 말했는 그 아버지의 말을 홈리와 비냐스는 듣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그 음성에 즉 즉각적으로 자다가 대답하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달려가는 이 모습. 밤중에 세 번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세 번이나 똑같이 신실하게 실수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떻게 헌신되어 있고 어떻게 진정 엘리를 섬기고 엘리를 사랑했는지, 그를 존귀히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실수라고 말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실수, 우리의 뜻하지 않았던 상황,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그 상황,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린 누가 봐도 사무엘이 얼마나 헌신된 아이였는지 우리 알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부르실 때, 이제 8절에서 이제 이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는 부르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세 번이나 자기에게 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소리와 일상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의도치 않았던 어려움이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이신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엘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난 이 상황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요즘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사무엘의 깨닫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엘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 설득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이 엘리가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엘리가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엘리가 제사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은 내 아들아, 그러면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아, 저는 그때 그 엘리의 마음과 엘리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자기가 그 자기 몸으로 낳은 두 아들은 지금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어쩌면 신앙으로 낳은 이 아들은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오는 이걸 보면서 그의 마음의 심경은 어땠을까 하는 이런 저도 이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으로나 혈통으로나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 그냥 서게 됩니다. 저같이 모태신앙 출신이 모태신앙이라는 거로 보장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말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선택하신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이런 것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가르쳐주죠.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대할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이거는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냐면 어떤 말씀이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듣겠습니다라는 이 전적인 위임이 이게 우리의 음성을 듣는 태도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전에 제가 그 보스턴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예언하시는 은사가 있는 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느라고 돕는 경험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하실 때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기도가, 이 선교사님이 이 성도를 개인적으로 모르고 저는 이 성도를 아는데 이 성도가 속한 삶의 정황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세요.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성도들이 가서 찾아봐요. 말씀을 찾아보고 마음에 안 들거나 잘 모르겠으면 다시 줄을 섭니다. 심정이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내게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전적인 위임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대로 하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의 생애 첫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 그가 들은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힘들고 참담한,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아들아라고 부르는 엘리의 집안의 몰락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거는 공적인 선언이에요. 공적인 선언인데,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예언의 정신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예언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없는 예언은 없어요. 선지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왕과 신하로 혹은 아버지와 자녀로 그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지키시되,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언약을 한다고요.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언약을 하면 그 언약의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예언자들은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지 않은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와 같은 거죠. 근데 그 검사와 같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때 언약과 그 언약에 근거한 저주의 그 바탕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선지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타는 가슴으로, 깨어지는 가슴으로 이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헷세드의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변호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지서를 이해할 때는 이 언약이 없이는 선지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은 그 언약에 근거한 공적인 선언이에요. 이 내가 이거를 행하는 날에 듣는 모든 자의 두 귀에 울리리라. 이거 내가 은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은 그가 아는,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는 것은 엘리도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여기 보면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주를 자청하되라는 그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을 범하되 그것을 금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날마다 제물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선언하십니다. 마음이 떠나 있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가슴으로 진정으로 돌이키는 마음,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물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지, 마음이 멀어진 예물, 마음이 멀어진 화려한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예물로도 제물로도 사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없으니까 말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데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이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사무엘은 이후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의 삶을 쭉 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므로 이 일은 오늘 주신 성경의 말씀은 제사장에 해당하는 성직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혹은 뭐 교회 중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어야 할 일을, 언약 때문에 받아야 할 축복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근데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엘리의 집안이 축복을 받을 것과 같으면 얼마나 기쁘게 가서 얘기하겠어요. 근데 내 아들아 라고 자기를 부르는 그 엘리의 집안이 저렇게 철저하게 심판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서 전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시는구나, 그런 그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비록 작고 세상에서 뭐 별게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 이 시대의 회복과 이 시대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준비하고 문을 열었는데 엘리 제사장을 만났는데 밤에 들었던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가 제사장은 확실히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야 되니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뭐 엄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제가 아까 그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은 죽는다 라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지금 엘리에게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가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나는 그의 피를 내 손으로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돌이킬 기회를 찾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는 그 자기 죄악 때문에 죽을 거지만 그가 죽었게 된 그 이유, 그 책임을 나는 내게서 찾겠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근거한 심판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듣는 죄인들이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메신저로 누군가를 선택하셨어요. 그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샬롬의 길입니다. 그것을 전할 때 비로소 회복에 돌이키는 회개의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아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게 사실은 좀 넓게 보면 그 세상과 우리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이런 질문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잘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잠언 13장 1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요즘은 이제 자녀를 그 체벌하면 요즘 그게 무슨 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자녀를 따갑게 아프게 훈계하지 않는 것은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분명하게 생명을 걸고 말할 때 여러분 그때 그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자녀들이 힘들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참 말 못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샬롬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샬롬이라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요 화평케 하는 것이요 샬롬을 정하는 것이요.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던 그 첫 번째 책무, 두렵고 어려운 책무를 엘리에게 신실하게 증언했습니다. 엘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뜻대로 될 것이라 될지어다. 여호와는 이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그가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그의 뜻대로 하실 것이라 라고 엘리가 말했는데 그때라도 엘리가 깨닫고 그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할 수만 있었다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남습니다. 우리 19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알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제 사무엘이 이 일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 그러므로 이제 다음번 4장에 엘리의 집안과 그 집안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뭐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그 제사장으로서 세우심을 입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그 모든 말들이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라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을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러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말대로 되지 않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이 뜻인 거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의 말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변화하는 영광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사는 게 내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겠죠. 오늘 이 사무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도 잘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침체된 시대,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확인했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험일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그 커다란 산 같은, 타산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은 참 적은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아이같이 느껴져요. 이럴 때 희망의 등불이 있을까라고 염려가 되는 이때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의 말씀에 들어 순종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그러나 겨자씨와 같은 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실수하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분명히 듣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지는 것, 실수하는 것, 분명히 듣지 못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것인지를 보여주실 것이고, 사무엘이 분명히 마침내 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자녀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하며 이 세상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는, 참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결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할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우리의 그 마음을 들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침내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렵고 침체되어 있고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며, 이 캄캄한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아이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힘이시오니, 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시로 주 앞에 달려가서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